오늘은 저희가 이제 월말마다 가능하면 이렇게 세계관이라든가 이슈에 대한 주제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기독교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쭉 여러분 그 있는 내용을 이렇게 그냥 단락별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하게 살수 있겠다 해서 했으니까요. 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하여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돈 없이 살수 있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또 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경제 활동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경제 활동이 뭔가 생각해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경제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서 우리 자신도 변화가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 사회도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실현은 경제활동의 정당한 실현은 자신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 사회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는 경제활동이 그리스도인의 경제활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또 경제 활동이 갖는 정당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 이제 독일 그 사회학자 중에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있고요. 아주 유명한 그 책을 썼는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런 책을 썼고요. 이 책은 이제 거의 필독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쪽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필독서로 추천되고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그 주장을 요약하면,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개신교회의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서 막스 베버에 의하여 제한되고 확장된 견해는 무엇이냐면, 자본주의가 어떻게 서구 사회에 태동하게 됐느냐, 그것은 칼빈주의가 어떤 칼빈주의의 영향하에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생활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활 태도가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뭐 긍정적인 것보다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어떤 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트에서,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런 자본주의가 생겨나게 됐는가라는 것이죠. 이 생활 태도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만큼의 이익을 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이 낭비와 향락에 대한 혐오로 오직 미친 듯이 일에만 매진하는 태도로 재산이 축적되고 그 재산을 다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것이 요약하면 이제 막스 베버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태동의 어떤 생활 태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아래서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회학자예요. 일반 사회학자가 또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이 칼빈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도시들과 그런 나라에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생각 보니까 칼빈주의의 인간의 의무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하나는 일에 대한 의미, 그리고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시간과 돈을 어떤 오락에도 소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낭비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분이 생각한 칼빈주의의 생활 태도였습니다. 이제 오해가 되는 하나의 주장이 있는데 이분의 주장에서 직업 노동의 헌신과 오락을 멀리하는 것이 자기가 특정한 무리 중 하나임을 확신하는 방법이었다.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이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주요 가장 중요한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선택 칼빈주의에서 중요한 게 예정론이고 중요한 주제가 이제 선택이라는 주제고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부의 축적을 통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선택된 대로 구원이 된 거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동의 충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 선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이 이제 축복을 받아서 번영을 이룬다면 그래서 경제적 풍요를 이룬다면 내가 선택받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징표로 추측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 막스 베버란 분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된 노동을 오락 따위로 해소되지 않는 그저 금욕적인 생활 태도 그래서 오락을 전혀 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청교도주의 그러면 오락 막 금욕주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낭비를 하지 않으니까 자본이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됐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부단한 노동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선택을 확인하려 했던 근면한 노동자들과 진취적인 기업가들에게 이런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칼빈주의 정서다. 이렇게 이분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논쟁이 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실제로 칼빈주의적인 어떤 영향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어색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면의 동기가 불을 통한 선택의 확인인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 이런 설명이 결과를 보고 결과를 끌어낸 동기를 잘못 짚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데 현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칼빈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럼 칼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뭐 자기가 할 일을 했겠죠. 자신의 일이 헌신했겠죠. 또한 칼빈이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의심하며 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근면의 동기가 예정을 확인하려고 확인하는 노력이었는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확인해야지 이렇겠는가?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심이었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물을 내서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선택받았구나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개혁교회 칼빈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런 그곳에서 사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우리를 포함해서 동기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인 거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려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면의 동기가 뭐냐? 칼빈주의 강조점은 이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실성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강조점은 이윤,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내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으니까 나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 있었다는 거죠. 세속적 성공을 어떤 부의 부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의 증거로 보았다는 것은 칼빈과 개혁신학이 동의한 적이 없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이루면 선택을 받았고 부를 이루지 못하면 선택을 못 받았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주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천과 풍부에 처하는 비결을 그들은 가르치고 전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신 대로 견디며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성실하게 산 것이죠. 만일 영원한 복의 증거가 현세 성공으로 확인된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혁신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윤리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의 기원으로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뭔가 금욕주의인가? 청교도 신앙의 전통과 개혁신학을 이제 비판하면서 세속적 쾌락에 대한 금욕적 태도를 과장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주의 그러면 그 따랐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이거가 강조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청교도주의 그러면 금욕주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금욕주의 또 이렇게 정죄하는 거 그래서 뭐 주홍글씨 이런 게 다 이제 청교도주의 그 청교도 사회에서 일어난 아주 부정적인 것들을 부각시켜서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히려 칼빈은 금욕주의를 비판했죠. 그래서 오히려 로마 가톨릭이 이런 금욕주의를 오히려 비판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가벼운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 또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는데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람에게 유쾌함과 흥겨움을 주는 것이 음식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탐식으로 흐르거나 방종으로 흐르는 것을 금지한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절제와 규율 이것이 그 삶의 자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자세, 어떤 규율이 있는 자세, 이게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성실하며 낭비하지 않기를 원했으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런 성실한 자세, 또 방종하지 않는 자세, 삶의 규율이 있는 자세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게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성실성이 사회와 경제 분야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경제 분야에 작동하니까 근면하죠, 절제하죠,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 속임수가 많은 이런 경제 활동에 칼빈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정직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뢰 사회 아닙니까? 예전에는 증명서 자체도 사실 필요 없는 사회였는데 이제 지금 점점 증명서가 많이 있는 사회,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유가 된 것이죠. 어디 가려면 이게 진짜다, 내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사유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예전에 이제 뭐 영국이라든가 독일에서 유학했던 분들 말 들어보면은 그냥 말을 하면 됐대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그냥 말하면 그냥 체크하고 만약에 그 구제가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상태를 갖다가 다양한 뭐 통장을 복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증명해야만 하는 이런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칼빈주의가 작동하는 사회는 굉장히 정직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칼빈주와 함께 있던 것이 신앙 난민입니다. 신앙 난민에 의해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박해를 피하여서 영국, 유럽, 미국에서 수많은 개신교 난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 프랑크푸르트, 스트라스부르크, 독일의 북부 해안 도시 엠덴 이런 곳에 이제 난민들이 신앙 난민들이 소위 칼빈주의 신앙 난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거든요. 많이 죽으면서 이분들이 떠나면서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이며 굉장히 진취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왈도파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왈도파 자기 그냥 고향을 떠나서 천체가 그냥 이동을 해서 신앙을 위하여 이동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모험이며 진취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자를 어떻게 먹게 되었는가? 감자를 먹게 된 게 우리나라 감자를 먹게 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추적해봐야 되지만 유럽에서 감자를 먹게 된 것은 이 왈도파 때문에 먹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자가 이제 남미에서 처음 유럽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관상용 꽃으로 보거나 아니면 감자꽃이죠. 아니면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이제 짐승들에게 이제 돼지나 이런 먹이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왜냐하면 그 먹으면은 맛이 없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먹게 된 게 바로 이제 왈도파인 거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돼지의 먹이를 먹는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품종이 나올까 하면서 지금 우리가 먹는 감자가 이제 된 겁니다. 이런 난민들, 이 난민들이 이런 자기의 신앙을 위하여서 모험하고 자기의 신앙을 위하여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들고 있는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의 정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위하여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가면서 다 많이 죽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 살아남아서 도착한 사람들이 뭐 황무지를 일구는 거죠. 없는 거죠. 열매가 없습니다. 황무지에서 뭐 뿌려도 안 나고 그래서 뭐 3년째 열매가 맺혀서 열매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추수감사절인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이런 모험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을 세속적 성공의 열망이나 세속적 성공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의 확인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모습 뭐냐? 그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위한 그들의 삶, 숱한 고난과 어렵지만, 숱한 고난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에 대한 확신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 개신교 신앙, 특히 칼빈주의가 자본주의 형상에 기여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의 자태가 세속적 성공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삶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끼쳤는가 이것을 역사 가운데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경제 활동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또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악하거나 피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사람은 가장 바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것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물의 목적은 단순히 기초적 필요성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더 확장된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 그러면 음식이 그저 에너지원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영양제 먹고 뭐 단백질도 그냥 단백질 영양제 맞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게 아니죠. 음식이 주는 그 식감과 향과 그 온도와 여러 가지가 주는 음식이 주는 즐거움과 유쾌함이 있죠. 옷은 뭐냐? 그냥 옷은 그냥 기본적으로 아 이것은 그냥 피부 보호를 한다 또는 추울 때 그냥 우리 보온하는 역할만 한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또 이런 풍습들, 또 예절들, 또 경우 이런 것에 맞게 우리의 옷이 있게 되는 거죠.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으니 주께서 입히시고 향기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 향유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필요성에만 머물게 하면 안 되고 그 너머에서 인생에 주시는 위로와 선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경제활동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인 거죠. 물론 이제 이 경제활동에 인간의 이기적인 악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봉급,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주급도 있고 또 월급도 있을 텐데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생활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표인 거죠.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표로 칼빈은 바라봤습니다. 또 그래서 이 봉급이라는 것, 이것은 그것을 주는 고용주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노동자에게 속한 것도 아니다. 이게 칼빈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생각하고 주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자연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출발할 때 이 봉급은 노동자의 품위와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생각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칼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이게 어떻게 16세기에 살던 사람의 시각으로 어떻게 그 시대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바라봤을까, 굉장히 이제 사실은 놀라운 시각이 되겠습니다. 노동의 의미, 일 혹은 노동은 이제 믿음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이 직업, 라틴어로 이제 보카치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소명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것이 사실은 직업이라는 뜻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독일어는 베루프인데 이거 베루프도 사실은 이제 루펜, 독일어 루펜이 부르다거든요. 부르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에서부터 직업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나타난 것이죠. 이 부름이라는 것,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수도원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각자 이제 자기가 주어진 일이 있는데 이제 그게 보카치오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직업들이, 농부면 농부, 의사면 의사, 학교 선생이면 선생님, 목사면 목사, 관리, 보모, 하녀, 하인 등 직업이 다 그 나름대로 그것이 소명이다.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에 가는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된 것이죠. 그 직업은 세상과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확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에서 사용되었던 그 용어가 일반 사회의 직업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의미가 이제 확장되어 버린 것이죠. 선인과 의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며 세상을 향해 은총을 베푸는 성도의 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상업 혹은 교환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에는 상업이 있고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교제와 소통의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목적은 각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게 되겠죠. 그리하여 이 목적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며 필요를 채워주며 인간의 존재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변질될 때 어떻게 되는가? 이 상업과 교환에서 이 목적이 변질될 때 이기심에서 출발한 기만과 부정직이 경제관계를 이제 파괴하게 되고 그럴 때에 이게 사회 구성원의 교통과 소통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뢰가 끊어지게 되고 개인과 개인을 개인과 단체를 분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된다면 이 교환은 사회의 가장 낮은 자를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낮은 자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 시대에 이미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외국인들, 그러니까 신앙 난민들을 동정심을 갖고 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였고 왜 그러냐? 창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되시며 모두가 다 형제이고 서로의 유익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제 교환하는 차원에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까지 이것이 가야 된다. 이 마음으로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복지라는 단어가 있는가. 이제 우리에게는 복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독일에는 복지라는 단어가 안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이미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그냥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져와가지고서 할 게 없는 거죠. 그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들어간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 복지라는 단어가 오히려 낯선 단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연구가들이 이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 제네바의 복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때는 이제 디아콘이라고 그래서 사실 이제 집사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활동이었던 거, 당연한 활동. 네,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최종 목적.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최종 목적은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며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이 땅의 삶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늘과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에게 현세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머무는 길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입니다. 만일 지나는 길이라면 현재 좋은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것들이 우리의 길과 목적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돕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목적은 돌아갈 곳이지 지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이 주께서 주신 선물인데 바로 여기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 선물을 왜곡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은 이제 일곱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일곱 번째 생각하는 소명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나 위치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바로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르셨다는 것이고 주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있다면 내게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다면, 무엇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나라로, 민족으로, 다양한 위치로, 생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걱정과 수고와 곤란과 짐이 그 인도하심의 일부임을 알고 오히려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눈에 미천함으로 부르셨을지라도 그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빛나는 것이며 귀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또한 풍부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부임을 안다면 자기 것이 아닌 줄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각자의 생활 양식에서 받는 불평과 근심과 권태와 불안에서 그것이 풍부이든 비천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것이라고 믿으며 참고 견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는 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요리문답서죠. 요리문답서에서 죽으나 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서에서 사람의 이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있는 곳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라 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지향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땅을 사는 삶 동안에는 그 목적을 배우는 수단이며 연습하는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활동도 바로 여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경제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이 많았는데 그래서 서둘렀더니 너무 빨리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유라 한 명은 언제까지 내가 너를 돌봐줄랑가는 모르겠다마는 너를 거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것들 저희가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형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해져서 이 사회에 또 부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 영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께서 모든 선의 근원 되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